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주의 말씀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읽어 나갔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이어서 또 이 저녁에 한 부분을 조금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또 나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신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바르게 듣고 받고 또 바르게 먼저 말하고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목사와 장로에 대한 교훈. 제목을 그렇게 우리가 붙여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과부와 장로에 대한 교훈. 지난 아마 주일 오후에 과부에 대한 교훈. 나 과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또 해야 될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17절부터 25절 목사와 장로에 대한 교훈.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기보다 그들에게도 교훈이 여기 있고 목사와 장로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에 대한 교훈도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는 뭐네? 이는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하였음이니라. 자, 본문은 교인들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교인들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 장로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그들이 공동회에서 투표하여 다수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의 표결에 의해서 세운 장로들을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무시하면 안 되고 특별히 그 장로들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다스리는 직무니까 감독의 직분 교인들을 잘 살피고 교회를 잘 살펴서 교회가 거룩하고 믿음 있고 질서 있게 잘 진행되도록 하는 그 직무 그것이 무슨 행정의 직무라면 행정의 일도 하고 교인들을 돌아보는 크게는 목양의 일에 속한 목회에 속한 모든 일들을 하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 직군을 잘하는 거죠. 장로들이 다 장로님들이 다 힘들죠. 자기의 생업에도 바쁘고 피곤한데 교회에 대한 책임까지 가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그 사명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걸 볼 때, 아, 저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구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다 존경해야 되지만은 잘 다스리니까 참 갑절이나 더 존경을 하라.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렇게 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란 장로교회 헌법이 말하는 헌법에는 강도 장로, 강도는 막 무서운 그 도적 강탈하는 강도가 아니고 설교한다는 강도, 강도사. 여기에 우리 어느 우리 형제가 강도사 인호 받았는지 강도사 인호 곧 받는다는 말씀 지난번에 들었는데, 강도사라고 우리가 헌법에는 그러는데 어감은 무섭지만은 강도는 설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licensed minister입니다. 예, 이제부터 설교해도 됩니다 하는 라이센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 허가를, 인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나 막 설교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 설교는 중요한 일이니까 잘못 설교하면 큰일 나잖아요. 앞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막 전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말에 대한 무게나 파장이 큰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강도사, 설교 뭐 장로입니다. 강도 장로 그렇게 하는 거, 설교하는 장. 그러니까 장로는 두 반이 있다. 우리 장로교헌법에는 치리 장로가 있고 강도 장로가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치리 장로는 일반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시무 장로들, 치리 장로들이고, 그다음에 강도 장로가 목사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들을 더욱 존경하라. 그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한 것은 그들이 강도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가 뭔가요? 설교는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거든요. 신약교회의 목사는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속에 있는 무슨 사상을 전하는 사상 전달자도 아니고 뭘 창작하는 창작자도 아니고, 성경에 충실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경 가지고 무엇을 주장하고 성경 가지고 반박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믿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렇지 않게 성경의 이탈에 가는 것이 우리의 중세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천주교고 또 오늘날의 자유주의입니다. 성경을 이탈해서 성경 없이, 그러니까 유명한 폴 틸리의 조직신학 책에는 성경 인용이 거의 없다. 저는 그 관심 없어서 읽진 않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만 좀 알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폴 틸리의 Ultimate Concern이라는 궁극적 관심이라는 책은 뭐 기독교 개론 책이라고 해서 그거는 본 적이 있지만은, 그런 잘못된 책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철학 사상과 같은 사상을 논해서 하나님을 궁극적인 관심이니 존재 자체니 존재의 기반이니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면서 성경의 인격적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 자기 사상을 전하는 거죠. 그것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참 바른 목사, 바른 신학자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정통, 능통, 탈통한 자가 되죠. 그런데 성경을 전하,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말 전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전할 때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목사가 무조건 설교만 하면 다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바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 강도 장로, 설교 장로인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라. 그들을 무시하면 뭐가 무시됩니까? 그들이 그들의 직무를 무시하는 거고, 그 직무가 뭡니까? 성경 강론하는, 성경 강해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무니까 그것이 무시되면, 성경에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강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사역이 무시가 되면은 그건 끝난 것이죠. 신앙생활 자체가 끝나고 교회생활 자체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충실해서 성경을 바로 전하려고만 한다면 그를 존중해야 된다. 왜 존중해?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무 때문에 그를 존중.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세우신 줄로 알고 그를 무시하면 성경 무시하고 그러면 교회가 다 망가지는 줄 알고 그를 존중하라. 본문은 교인들이 그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하는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복음의 일꾼들을 물질적으로 공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일러스트에 성경이라는 헤그라페라는 단수명사는 여러 개의 책들로 성경이 사실 구성됐잖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여러 개의 책들로 구성된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하는 것을 보입니다. 성경이라고 단수명사로. 그것은 여러 권의 책, 구약 39권의 책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한 권의 책으로 간주되며 신약시대에는 신약 27권의 책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이 됐습니다. 성경의 일러스데라는 언어는 성경이 말하되라는 뜻인데 이것은 성경을 인격적 존재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실상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레게이 헤그라페, 그라페 헤그라페, 성경이 레게이 말한다. 레고라는도 성경이 말한다. 와, 성경이 말한다. 그건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이 말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의 일러스되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제 곡식은 이제 추수를 할 때 소가 곡식을 밟아 떠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수할 때 보통 때보다 일이 엄청 많게 많은 짐을 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소한테 너 먹지 마, 곡식 떠는 거 먹지 마, 그건 우리가 먹을 거니까 너는 일만 해. 그리고 망을 입에다 씌워놓으면 소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배가 꼬르륵꼬르륵하고 먹고 싶은데 일만 시키니까 일은 하긴 하는데 힘이 없어갖고 나중에 막 이렇게 힘이 없게 그러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소가 좀 좋겠지요. 소가 아이고 배도 고픈데 먹으니까 또 힘이 나서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저렇게 맛있는 이 곡식도 조금씩 주니까 내가 힘을 더 내서 다 해야겠다. 또 그러니까 일이야 하고 뭐 일하라고 막 그러면 또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자기 쓰러질 줄 모르고 열심히 또 일하고 또 먹여가면서 일을 한다. 그런 뜻이겠죠. 신명기 25장 4절의 신적 권위를 증거하면 이 인용된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문자적 의미로 우리가 곡식을 밟았다는 소, 추수할 때 소한테 입에 망 씌우지 말고 먹여가면서 일시켜라 하는 뜻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복음 사역자들에게 적용을 해서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소도 배려하셨는데 사람 일꾼들 불러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시오 해서 온종일 말씀으로 살게, 이제 그 목사들이 그래야겠죠. 요새 목사들처럼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목사 사모들도 요새 그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교회는 그 사모들이 골프도 안 치냐고 어느 순복음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 무슨 권사님인지 누군가 어디 우리 교회 언제 한번 어디 가는데 같이 따라가서 우리 집 사람 두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서 목사들이 목사님들이 골프를 쳐요. 아 요새 다 그런다고 목사와 부부 동반해서 골프를 치고 우리 저희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팜스프링이라는 거기가 완전히 그 늘 온화하기 때문에 겨울 되면 부자들이 거기 와서 사는 휴양지 같은데 골프장에 엄청 큰 것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거기 오는데 한국 사람들 온 그룹들을 딱 보면 목사님들 같은 사람들이 그룹으로 와서 골프 치는 골프 여행 같은. 그래서 야, 참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면 골프가 비싸잖아요. 비싼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골프를 친다. 운동하는 건 다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보통 사람들도 살기 바쁜 사람들이 골프 치고 아마 우리 장로님들 중에 골프 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매일 생업에 바쁘고 힘들고 지치면서 사는 사람들도 꽤 있는 세상의 현실일 터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또 우리 선교사를 다 선교사라고 나가가지고 온데 가난한 교회들 여기저기에서 다 지원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가니까 냉장고에 없는 것이, 아 죄송해요, 이거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제가 하는, 들은 얘기들이 하도 속상해서 그러는데, 그 집에 가면, 그 선교사님 집에 가면 없는 것이 없더라고요. 한번 집 좀 지켜달라고 어디 간다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하는 얘기가 냉장고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고 그렇게 하고,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유럽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은 이제 무슨 병인가 뭐로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나는 그 좋지 않다 생각해요. 그렇게 뭐 너무 많이 지원 뭐 많이 지원 받을 뭐 받는 거 어떻게 다 보지 뭐 확인하지 못하고 지원했겠지만은 지원하는 사람 뭐 잘못이 없죠. 지원 받은 사람이 그거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정말 절제 있게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터인데 사도 바울 같지 않을 터인데 사도 바울도 선교사 전도자의 모범이 아닌가요? 그럴 터인데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다른 거 안 하고 한눈 안 팔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역자들 두고 하는 말이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이제 사역자를 후임자나 또 모든 사역자들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럴 때 그 일꾼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들이 생활하는데 좀 어렵지 않게 넉넉하게 생활이 되게 하면은 좋지 않는가, 좋겠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은 이 아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씀을 이제 적용했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또 인용했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와요. 이것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그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전도자들 아마 보내면서 말씀하신 것 같죠. 주님의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하면서 인용하는데 두 개 인용했거든요. 신명기하고 지금 일꾼이 그 삭스를 얻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벌써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고 복음서들이 성경으로 인정됐다는 걸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0장 7절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와 벌써 누가복음은 순서로 보면은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 그러는데 뭐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고 보통 많이 생각하지만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좀 더 후 같은데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이고 그런데 벌써 복음서들이 다 기록이 되었구나. 그리고 기록된 정도가 아니라 복음서가 곧 성경으로 인정, 진짜 인정될 만하잖아요.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이 성경인데 선지자들의 설교도 성경이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시편도 성경이고 그런데 복음서는 뭔가요? 복음서는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기록한 게 복음서니까 그거야말로 구약의 어느 책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 계시의 책이죠. 그건 성경 중에 성경이 될 만한 것이, 내용적으로 또 그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넘쳐나고 있어요. 19절 보십시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목사와 장로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이 교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사상적으로 저 사상이 좀 이상한데, 전하는 바가 이상한데 그럴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는 목사도 사람이니까 똑같지, 말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행위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윤리적인 예금의 계명을 범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십계명에 위반되는 일을 행할 수도 있겠어요. 뭐 없다고 보장할 수 있지. 목사가 무슨 뭐 신인가요? 그런 일들이 많지요. 아마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죠. 많은 소문이 들어, 예, 그런 소문들이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사, 장로, 목사와 장로에 대한 송사는, 여기 목사 장로를 다 아울러서 아까 설교 장로가 목사라고 했으니까,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니까, 마귀가 항상 표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평신도 일반 신도 한 명이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를 꺾어버리면은 굉장한 소득을 얻는 것이니까, 목사와 장로의 사상이 변질되게 만들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목사가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예? 설교가 변질되고 이 목회하는 게 방향이 좀 이상하다,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변질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송사, 누가 비방이나 비난이나 그런 것들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변론하게 되면은 교회가 혼란해질 수 있겠죠.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잘못인 것은 뭐 두 마리 현장에 범인이라든지 현행범이라든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요새같이 CCTV가 많아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하면은 다 찍혀가지고 요새는 그런다. 우리나라 정말 참 예, 그런 거 잘 돼 있는 나라죠.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 예, 뭐 이상한 것들 다 경찰분들이 아주 실력이 있어가지고 금방 몇 시간 내에 혹은 늦어도 며칠 내에 다 추적해가지고 CCTV 다 뒤져가지고 그 사람 딱 잡아내는 거 보면 다 놀랍죠. 또 과학의 기법이 많이 발달된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다 잡아내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증인들도 있어서 그런 것은 두세 증인이 확실하게 그 증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증도 좀 있고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경우들이 있죠. 그때 한 사람만 그 사람 뭐 한다 그 말해가지고는 믿지 않죠. 그 사람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짓 증거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남에게 행하려고 한 그대로 그에게 보복하게 됩니다. 거짓 증인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거짓 증거해서 어떻게 골탕을 먹이거나 죽일게 죽음에 이르게 하려면 똑같이 그것이 자기에게 오게. 거짓 증거는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말은 진짜 나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두세 증인이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인은 물론이고 목사와 장로는 뭐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목사와 장로는 신중 또 신중하게 경솔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도 그 중요한 그런 인물들에 대한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죠. 정은 저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아주 신중하게 시간 딱 정해놓고 다다다다닥 빨리 해버리는 해지 그런 식으로 사람 잡는 것은 그거는 저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정말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진지하게 토론하고 양심적으로 토론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것이 늦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속하게 성급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송사는 경솔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절 봅시다. 범죄한 자들이라고는 말을 보니까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했죠. 지난 수요일도 했는가? 과거 분사로 나오는 것도 있고 현재 분사. 왜 이렇게 어려운 말 하냐 그러지만은 이제 조금 어려워는 보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중요한 참고가 되니까 범죄한 자들이라는 말은 범죄를 한 번 한 사람도 범죄한 자들이에요. 우리말에는. 그러나 범죄를 지금 하고 있는 범죄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도 범죄한 자들이라고 범죄하는 자들 해야 정확할 게 있지만은 그것도 여기에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범죄한 자들보다는 계속 범죄하는 자들 현재 분사는 만일 범죄한 자 한 번 범죄한 것을 말하려고 하면 현재 분사로 쓰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반드시 그것은 과거 분사로 사용합니다. 분사 자체가 에우리스트라고 하는 제일 부정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문법에 부정과거 분사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분사가 나오면은 그는 계속적인 진행적인 그런 뜻을 가지게 돼 있어요. 문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헬라 사람들의 그 말의 법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진행형 이런 게 조금 약하죠. 우리말에는. 그러니까 계속 범죄하는 자들 혹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범죄한 자들 계속 범죄하는 자들 혹은 죄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한 사람들을 또다시 뭐 꾸짖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 죄 가운데 지금 있는 자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문맥으로 보면 장로들, 목사 장로들도 가르칠 수 있지만은 뭐 그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꾸짖습니까? 그것은 죄가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 죄를 방치해두면 아니 누구도 그런데 아무개도 그런데 뭐 그러면 점점 교회가 해이해지고 말겠죠. 그래서 범죄자는 지금 현행적인 진행 중인 범죄자는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회개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라고 봅니다. 만일 그가 그 책망을 요수용 같아서 그런 책망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인신공격한다 그래요. 인신공격을 한다. 인격모독을 한다.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하게 인격모독한다 그러는데 성경은 지금 공개적으로 책망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받고 그렇게 돼요. 그거를 인신공격 인격모독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금 노하시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노하는데 하나님의 노를 가라앉힐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고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것만 지금 크게 여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분 나빠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책망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책망받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이것을 더 높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 예, 제가 잘못이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것이에요. 사과하면 될 것이에요. 책망받는 죄를 그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즉시 회개하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21절 보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천사들 가운데는 타락한 천사들도 있지만 택하심을 받은 선하고 거룩한 천사들도 있어서 거룩한 천사들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명한다 이런 말씀합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일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고 헤매야 합니다. 주님의 종들은 아무 일에도 편견이 없어야 하고 편벽되지 않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같이 주님의 일꾼들은 공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범사에 바르고 공정해야 하고 모든 불의와 불공정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종들이죠. 목사와 장로들은 특별히 그렇고 모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교회 재판을 하게 될 때 바르고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다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래야 되겠죠. 한쪽 말만 듣고는 안 돼요. 또 상대방의 말, 변명할 말도 들어보고 또 증거도 다 한번 살펴보고 해야 되겠죠.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송사에 원고의 말이 옳은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잠언 18장 17절 말씀. 그렇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들어봐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지금도 뭐 재판하고 있는 세상의 법정도 똑같으죠. 그렇게 다 듣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공평한 판단이죠. 누가 거짓말하는지. 거짓말하는 것은 나중에 엄벌을 받을 것이다. 엄벌에 처할 것이다. 위증죄는 더 가중처벌되는 것이에요. 위증죄는 위증교사죄는 더 위증죄보다도 더 큰 벌을 받는다고 요새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상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은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경솔히라는 말은 성급히 NASB 성경은 성급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간섭이라는 말보다는 참여하지 영어 성경들은 옛날 킹제임스 성경이나 NASB, NIV 성경 다 함께 참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내가 간섭한다기보다 간섭은 뭐 죄에 대해서 뭐 논단하는 것도 좀 간섭 같은 기분이 들지만은 그런 뜻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나도 죄 짓지 않도록 하라. 예, 참여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예, 후반의 말씀과 같습니다. 안수는 안수받는 자를 구별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를 축복하는 행위이죠. 안수할 때 안수하는 자는 안수받는 자에게 심령을 쏟습니다. 심령을 쏟아 안수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심장한 행위가 성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수는 성급히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옳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라는 말씀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시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범죄자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의 죄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죄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범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야 할 교훈이죠. 이 세상에는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단 사설들이 많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된 풍조들과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류들의 배후에는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 있다고 봅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지식과 도덕성에 있어서 이미 법적으로 깨끗게 되었지만은 또한 실제적으로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분별하고 관여하지 않을 때는 딱 우리가 거리를 둬야 돼요.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비위 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비위라는 말이 영어로는 그냥 위라는 우리가 위 말이죠. 스토마크는 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비위 뜻은 비위 같이 보이긴 합니다. 내 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의 자주 나는 병 아마 위병이겠죠. 위와 자주 나는 병 그러니까 위병. 위병. 디모데도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왜 그 젊은이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위병이 있어요. 위가 아파. 예, 위가 예, 또 식사 때가 되는데도 밥맛이 없고 뭐가 더부룩하고 위가 아파요. 밥맛이 없어요. 안 먹는 게 좋겠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 보니까 그거를 예, 기능성 위장장애 혹은 신경성 위장장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신경을 쓰면 원래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스스로 통제를 한다고 그러죠.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자연히 배가 고파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픈 것은 위액이 자기가 딱 통제를 하지 않고 그냥 위액이 나와버려요.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위액이 나오면 위가 쓰리고 또 위 속에 거품 같은 게 생기는지 몰라도 위가 더부룩해져요. 그리고 뭐가 먹지도 않았는데 뭐가 배가 부른 것도 같고 그렇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신경성 위장장애라고 그러죠. 위액 때문에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 그걸 담적이라고 표현하더군요. 한의학에서는 배를 만져보면 속에 뭐가 딱딱한 것이 잡혀요. 그것은 위가 경직되는 거죠. 위장장애가 일어나면 위액이 나와서 위를 자극해가지고 위나 이렇게 긴장하듯이 뭐가 이렇게 근육이 긴장하면 딱딱해지듯이 위 근육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그 뭐가 그렇지만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액이 나와서 그래. 신경을 써서 그래. 자기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래도 신경성 위장장애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면은 내과에 가면 다른 약 처방 안 해요. 그거는 펩시드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등의 그 약이 그게 약이 뭐냐면은 위산 제거제예요. 위산을 중화시키거나 위산이 못 나오게 막아주거나 그런 약을 처방해요. 여러분들 약 받아보면 그런 약이, 그 약이 설명이 위산 제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위산이 그냥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 위산이 나와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위병이라고 그래요. 아마 디모데도 젊은 디모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영우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또 마음이 좀 유약한 사람들, 예, 그런 저처럼 예, 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약하죠. 좀 O형이나 B형이나 그러면 씩씩한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그러나 A, 뭐 꼭 혈액형이 맞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A형이나 AB형이나 좀 너무 예민하거나 천재적인 그런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그런 듯 하게 보면 그건 확실한 지식은 아니지만 말이죠. 근데 여하튼 지금 만성적인 위병 같이 보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떤 만성적 질병이 아닌가 보이는 그와 비슷하게 디모데에게도 그런 연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여하튼 어떤 고난이든지 불행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없으면 그가 삼천포로 빠지듯이 곁길로 가기가 쉬워요. 고난이 좀 있으면 경고등이 켜듯이 늘 조심해. 조심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하게 고난을 조금씩 주시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고난은 사람을 더욱 겸손하게 하고 믿음 있게 하고 더욱 성결하게 하고 또 이 세상 줄 끊고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많은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어요. 이 고난 인연에서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용해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이 내 육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아니다. 내 연약할 때가 곧 강할 때다. 내 은혜가 연약한 내게 충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각각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이 좀 있지만은 그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죄송해요. 그런 천박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손해보는 장사하듯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다 범사에 유익케 하기 위하여 섭리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주시는 현실이 결과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거 없어요. 고난 중에도 잘 참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유익을 다 주세요. 이 풍랑년에서 주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디모데도 그런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24절에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의 죄는 먼저 혹은 나중에 드러나 심판에 나아갑니다. 그것들이 세상에서 다 드러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전도서 12장 34절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주님께서 평소에 교훈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언제 이 세상에서 주로 갚아주시기도 하겠지만은 최종적으로도 갚아주실 것이다. 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신문을 받으리라. 어떤 말 한마디라도 어떤 선행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행한 것도 은밀하게 행하는 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본문의 교훈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며 특히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자들이고 말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합정동 교회는 앞으로 우리 후임 목사님을 세우게 되면 잘 우리 이제까지 잘 하신 것처럼 존중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목사 한 사람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막 뚝뚝 떨어지고 여기 길거리에 여기저기 막 널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보내시고 세우시는 자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잘 영접하고 받들에 좀 잘 존중하고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목사와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한다. 그 교훈했죠. 그런 일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직무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그들을 함부로 허를 뜯는다고 할지 송사를 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다. 목사에 대한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왜? 그들에게 말씀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을 당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30년 여기서 지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제일 마음에 상하는 것이 목사가 거짓말한다는 말이지. 그 목사가 거짓말하면 목사하지 말아야지. 아,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목사가 거짓말하면은 무슨 강단에 설 자격이 있어요? 옷 벗고 그만두고 말아야지. 목사가 거짓말한다는 말이 제일 마음에 상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거짓말을 했는데 하고 따지고 싶은 정도로.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말 그래서 내뱉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것 뿐이라고 보이지만은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목사에 대한 비방과 비난, 참 교회 생활할 때 그것처럼 딱한 것이 없죠. 저는 그래서 오직 딱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데는 이제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지만은 속상하니까 나는 내가 그런 교회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나는 목사를 비방하는 하면서 그 교회에 앉아있는 그런 교회라면 나는 벌써 그 교회를 떠났을 거다. 나는 내가 정말 존경이 되고 존중이 되는 그분 앞에서 말씀을 받고 그래 목사와 대적하지는 않는 것이 지혜고 좋다. 그런 말을 이제 다른 어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든지 참된 목사를 세우기를 바라고, 세울 때에 그분을 존중하고 목사와 대적되지 않도록 늘 목사님을 존중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될 것이다. 셋째, 목사는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고 성급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이의 죄에 참여치 말아야 된다. 그런 교훈도 했습니다. 목사는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편벽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하고, 또 성급히 안수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고, 아, 다른 이의 죄에 참여치 말고 죄에 연루되지 말고 죄 속에 빠지지 말고 항상 거룩함과 온전함을 지켜야 할, 시간이 너무 다가버렸네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같이 조금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의 종들이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너무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새로운 시대는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에 더욱 합한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도약하며 진행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